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몇 군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들이나 또 목회한자들이나 가장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성숙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문을 제가 보면서 저도 여기에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할 때에 그들의 모든 시선과 그들의 귀는 다 하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였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다면 아닌 것이었지만 사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사단에게 그 정보를 얻기 시작을 했죠.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뚜렷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육적인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점점 흘러가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하늘에서 이 땅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기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사도들의 그 많은 사역의 노력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맨 먼저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위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적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참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가를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주님 안에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한 자들인가, 우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곳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정해진 것입니다. 불신자 그러면, 부도자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봐도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 중심이나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이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에게 성령을 또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맑은 정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신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전도 전략을 짜고 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다 알고 보면 헛된 얘기들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밝혀준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저희 집에 왜 요즘 개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미약을 사다가 이렇게 놔서 지금 개미들을 점점 숫자를 줄이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개미는 별로 없어요. 개미가 우리 집에 있는 개미가 다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약을 갖다 놨지 그런 개미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들이 그 정보를 알기에는 너무 개미의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미를 건드려서 그것을 체험한 개미는 야, 뭔가 나를 건드렸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밝혀진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마가가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면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보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제 신앙생활에서 살펴보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알아요. 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왜 그런데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뭐 결혼을 했느니 이혼을 했느니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그거 인터넷 금방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요즘 마음이 편찮으시느니 아니면 뭐 하나님 마음이 요즘 좋으니 그런 거 나와요? 인터넷에 신문에? 사실은 어느 것에서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앞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그게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내는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에 대해 알기로 한다고 하면요. 우리 속이 폭발할 거예요, 폭발해. 왜 폭발해요? 너무 충만한 것으로 차기 때문에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모기만 연구하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물론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모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게 되고 취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굴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형광등보다 더 밝게 확 빛나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하게 보이는데 빛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굴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는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건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뭐, 나름대로 짧은 소망이 있겠죠. 짧은 기쁨도 있고, 하기야 뭐, 돼지도 죽을 때 실려가면서도 그때까지 싸우고 서로 좋아하고 먹이 먹고 그렇게 좋아하지만 머지않아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에 색깔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가 언제냐 하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보라. 나중에 보면요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3장, 4장 쭉 보면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들에 대한 외인이요. 소망도 없는 자들. 이게 무슨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는 참 소망도 없는 놈이다 그러면 어때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걸 인내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기념한 것처럼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나에게 오늘날 밝히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소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들이었는가 성경에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로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다.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혹시 이곳에 거룩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룩하신 분. 저 좀 닮아가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룩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가지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 전화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 받고 나면 죄를 하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 어느 날 공원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와서 바로 앞에서 벌쩍 들어오는데 그냥 나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 받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왜 듭니까? 제가 그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 들걸? 우리가 선해지지 않아요. 구원 받는다고 선해지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받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악된 육체를 쥐고 탄식하면서 우리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맞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직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할래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욥기를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오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과 또 저보다도 친하게 대화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사단하고 뭐 네가 욥을 시험해 봤냐 그러니까 뭐 시험해 봤다 안 봤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욥처럼 나를 경계한 적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도들을 송사하고 있다. 알아요? 지금 사단이 어디 있어요? 예? 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쫓겨나올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송사하는 거예요. 저를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조성훈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또 뭐 거룩하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약점만 골라다가 다 요즘 하기하면 우리는 핸드폰이 찍고 뭐 다 녹음해가는 거죠. 그냥 사단은 그럴 필요도 없겠죠? 다 하나님에게 고자질을 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른편에 가까이 계신 사단 제가 생각할 때 사단이 하나님이 왼편에 있을까요? 오른편에 있을까요? 왼편이요? 네. 오른편 왼편에 앉지를 못해요 사단은. 주님 어디 계셔요?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에게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생각이 여러분 그런 딴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거 보이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자고 이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개가 그럴지라도 내가 그의 모든 죄값을 대속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나를 위한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좋은 변호사를 채용하기는 처음에 이렇게 좋은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잖아요. 원수들을 내 발등상 아래 물을 꿇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앉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네, 이제 하나님, 제가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성령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기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인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죠. 우리의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에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를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바울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뭐였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기업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소유들, 하나님의 소유들을 우리들에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속받는다 그러죠? 부모가 부자면 상속을 많이 받고, 적은, 가난하면 적게 받고. 여러분, 상속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도 상속 많이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빚이나 상속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양자 된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입양된 곳이 하나님에게 입양이 됐는데 상속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그 기업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질에 있어서, 그 양에 있어서, 그 기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영광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목자들도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늘의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땅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설교도 하늘 중심으로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도 이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소망이 뭐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이 하늘에 대한 이 기업, 그 질에 있어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제가 늘 언제나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온 우주가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상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상을 주시면서 온 세상을 뭐라 했어요?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누구 거였어요? 아담 거예요. 아담이 짐승도 다스리고 모든 것들 다 다스렸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천사보다 더 우리가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 아들처럼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가서 받아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야기해봐야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기억하시죠? 에서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서 와서 배고팠을 때 야곱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팥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 좀 나 좀 달라 그러니까 장자 명분을 팔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았단 말이에요. 나중엔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소용없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자매님 하늘에서 상 많이 받은 나 좀 주세요 그러죠. 그런 질문부터 받아봤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꼭 가서 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늘에 가서 얼마 받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땅에서 보다는 많을 테니까. 제가 가끔 가서 그래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한 평 팔아야 할 것 같아. 어디 걸 팔아요? 하늘 걸 팔아요. 한 평만 팔면 제 평생 먹고도 나와요. 그 하늘나라의 질과 양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잠시 잠깐만 이 어려운 삶을 살면 우리는 완전히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팔자가 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 것으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당겨다 현재부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기록하지 마라 그러죠. 이것은 기록하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없으면 우리가 알 게 참 제한돼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가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자기 받은 너무 받은 계시가 많아서 본 것이 많아서 자고할까 봐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야 하늘에 가보니까 이건 이렇게 됐더라 저건 저렇게 됐더라 이야기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을 끌어내서 빛의 권세로 아들의 나라로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탈북자 수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넘어오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뚫고 사단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끌어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능력,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 그리고 세상을 다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묶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크심이 어떤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열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 다치고 자기만 안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그래요? 예? 왜 다 다치고 나만 안 다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 나를 이렇게 안 다치게 보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차 타고 다니죠? 집 오자마자 막 무릎 꿇고 너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무사히 다녀오게 고맙습니다. 그러신 분.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매일 식탁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세상에 이 악이 그래도 이 정도라마 선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악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철수하시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인간 지옥이 되겠죠. 완전 지옥이 되겠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7년 대역 환란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야곱이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즉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이끌어내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그 많은 기업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조그만 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어떻게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아요. 다 영원한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베푸신 것에 대해서, 또 베푸실 것에 대해서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소서. 그 능력을 알게 해주소서. 그 하늘의 그 기업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을 보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좀 더 알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자인지, 제가 받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보게 해주소서. 그걸 보면서부터 여러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죄를 부르는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 베푸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저희와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더 밝게 해주시고, 눈이 더 열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하늘에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을 헤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